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복이 저에게 임하는 귀한 날 되게 하시며 특별히 한 해를 출발함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란 말씀 붙잡고 출발을 합니다. 각자 개개인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는 귀한 한 해가 되게 은담을 대해 주옵시고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앞에 늘 설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고 오늘 15개의 교회 가운데 힘을 내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당대 세계복음의 모든 이 힘들이 그 기도하는 그 무릎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입니다. 그러면 봤던 한번 봤지만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6장 1절만 1절 2절만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아멘. 지난번 6장 11절까지 말씀 봤는데요. 그런 거 있죠. 말씀을 본 다음에도 뭐가 이렇게 찜찜해요. 이렇게. 왜냐하면 덜 본 것 같고 덜 말한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로마서에는 항상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들은 스토리 위주에 사건 위주에 이렇게. 그래서 뭐 어떤 이야기가 쉬운데 로마서는 사건 위주가 아니다. 사건은 사건이지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그 가운데 혜택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뭐 로마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참 놀라워요. 놀랍고 참 이런 책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게 가능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느 책에 많이 나올까요? 로마서랑 말하면 답입니다. 자, 율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 제일 많이 나올까요? 예? 맞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로마서입니다. 해방이라는 단어가 어디 제일 많이 나올까요? 로마서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어디 제일 많이 나올까요? 로마서입니다. 제가 다 쳐본 거예요.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죄란 단어가 신약에서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로마서예요. 은혜란 단어가 신약에서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로마서예요. 물론 시편에도 나오는데 로마서보다 많아봐야 한 6번 더 많이 나와요. 근데 150장에서 6번, 26번 나오는 거하고 로마서 16장에서 20번 나오는 거가 비율적으로는 로마서가 최고죠. 범죄란 단어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로마서에. 순종이란 단어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로마서에. 제가 여기까지 해봤어요, 여기까지. 아, 이게 보통 책이 아니구나를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저희가 많이 말하는 그 단어, 그 용어가 로마서에 가장 많이 나온다는 그냥 툭! 왜 이렇게 율법 얘기를 많이 하지? 읽다 보니까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율법 검색해 보니까 로마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구약에서 말하는 레위기랄지, 그러니까 율법 받은 그 이후에 그 사건이 있는 레위기랄지, 모세오경에서 많이 나오면 이해가 가는데, 로마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뭐지? 복음이라는 단어도, 구약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었으니까, 로마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는 단어가 524번, 523, 524구절이 나오는데, 신약에만, 로마서에만 65회가 나와요. 이거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구약을 가장 인용 많이 한 신약이 어떤 책이라고요? 로마서요. 이걸 봤을 때, 이 자체만 봐도, 그러니까 의미를 알기 전에,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물리적으로, 형태적으로 비교를 해도, 로마서 자체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책임을 쉽게 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죄란 단어가 신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물론 구약에 나오지만 한두 책만 제일 많이 나오고 나머지는 로마서를 감당치 못하죠. 은혜란 단어가 20번이 나오는데 시편에 26번 나오고 창세기에 23번 나와요. 그리고 로마서에 2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비율적으로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도 구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로마서에 14번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자체가 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달려들어도 의미가 큼을 알 수 있다. 그렇죠?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신약 책이 있는데 히브리서 같아요. 근데 히브리서도 아니에요.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어지면 이게 그냥 읽을 책이 아니고 뭔가가 구약 통째를 잡아가지고 이 책에서 끝을 내고 있구나. 구약 전체를 들어가지고 구약 어떤 책을 들어도 로마서에 오게 되면 모든 게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로마서를 통과하면서 모든 색깔이 다 바뀌어요. 창세기 내용도 그 아담의 사건도 로마서에 와서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하면서 색깔이 바뀌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죄와 율법이 로마서에 와서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고 함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색깔이 바뀐다는 것은 로마서 한 책에 주는 권위와 로마서 한 책에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짐작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 짧게 읽었지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와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온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떠났다는 그 얘기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가려고 집 떠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할 수 없는 죽음 상태에 머물렀음을 의미하는 내용들이에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냥 아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동산에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동참할 수 없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앞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100% 죽은 거예요. 죽어서 예를 들면 어딥니까? 용미리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큰 무덤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연구차에 실려서 이렇게 줄을 서고 화장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연구차에 함께 타고 오는 가족들을 의식하냔 말이야. 의식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죽어있는 것은 산 것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송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죄 있었어. 너 이러이런 죄 있었고 이러이런 잘못이 있었고 이렇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간장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만 죄를 알 수가 있어요. 내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관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지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로마서 선반에 가득한데 특별히 6장에서 예를 들면 뭐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이런 표현도 사실은 로마서에 맞는 표현들이에요. 많은 성경에 무시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한 권이 주는 구약을 이해하는데 로마서가 큰 돋보기가 돼요. 구약을 딱 들여대게 되면 많은 구약이 보여요. 그게 로마서가 주는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뭘 설명하고 있냐? 우리 구원을 설명하고 있고 우리 구원 설명 이전에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셨는지를 로마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에 죽음 그로 인한 우리 해방을 주로 말을 하고 있다라면 로마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풀은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죄 살 수 없다. 하지만 너희는 아직도 죄 영향 아래 있다. 하지만 너희는 거룩하여 질 것이다.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런 쪽을 말하는 것이 로마서 6장부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2절 말씀 보니까 그럴 수 없느냐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 속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에서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무슨 말이지?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살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실제 우리는 많은 죄관도 노출되어지고 순종보다는 불순종하는 가운데 설 때가 많음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잖아요. 이런 괴리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쭉 해놓고 물론 어떤 부분은 수사학적인 편이 있어요. 수사학적인 편이라는 얘기는 뭔가로 말하는 사람이 말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주 좋은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말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말을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애들한테 많이 써먹었던 말. 사람이 하기 싫은 걸 할 수 있어야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말은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 뭐냐? 열심히 해. 이 얘기예요. 이 얘기인데 말을 이쁘게 하잖아요. 이런 게 수학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A인데 그냥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이쁘게 표현하는 거. 그게 수사학적인 표현이라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린 그 내용 가지고 무슨 얘기가 그러는데 그냥 수사학적인 표현이라고 말을 하면 그냥 아 하고 넘어갈 필요가 많이 있기도 하죠. 어쨌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이 얘기는 사망이 우리를 관장할 수 없고 사망이 우리를 향해서 속물살할 수 없고 마귀란 놈과 관련이 없고 죄 속에서 의의 자녀로 살았다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신약에 처음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라는 말을 예수님의 세례받은 장면 이후에 특별하게 뭐 세례요한이 뭐 물세례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고는 그런 사건 이외에는 세례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세례라는 의미는 뭐냔 말이에요. 뭐 침례라는 표현도 많은데 그 물속에 이렇게 푹 담가놨다가 건지는 거잖아요. 우리 세례를 받은 뭐 장로교 출신들이 많아서 세례를 받은 경험이 많이 있지만 뭐 원래 원형은 침례잖아요. 이게 어쨌든 물을 번지든 잠그든 간에 그 의미가 뭐냐? 함께 죽고 산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에 대해서 죽었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졌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합했다는 얘기는 뭐 일치란 얘기고 함께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뭐 연합이라는 얘기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나오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함께했다, 세례받았다, 연합했다, 뭐 접붙임 받았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다 같은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왜 죄에 대해 죽을 수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함께 접붙임을 된, 함께 구원 속으로 편입된 거예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어떤 그, 뭐랄까요? 하나님께 접붙임을 대고 편입된 게 구원이고, 그 신앙은 뭐냐? 신앙은 순종해 나가는, 그러니까 주권을 인정하면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가 나를 꺾어서 붙인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꺾임을 당해서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우리가 이게 이런 부분들이 항상 첨예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을 내가 스스로 받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 스스로 거룩하여짐으로 나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하고서 방만하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깊은 감 나가고자 싸우기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워낙 개인이 강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존중, 개인의 인권, 개인의 사생활, 개인의 정보 학교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소유하고 있다가 혹시 감사에 불시에 나온 사람들 걸리면요. 개인당 벌금이 3천만 원이에요. 그거 개인이 물른 거예요. 개인이. 그걸 물른데 학교 월급에서 차압이 돼 이렇게. 강제로 물른 거예요. 이렇게. 그만큼 개인정보가 중요해요. 물론 교회는 개인정보가 막 떠돌아다니고 있지만 사실 직장만 가면요. 주민등록번호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이런 말이, 그러니까 내 구원을 누가 이루어? 이런 시대죠. 근데 성경 선포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구원시킬 수가 없는 그 이유는 우리가 죽어 있었기 때문이야.
아담과 하와의 그 쫓겨남은 그 죽음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100%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얻어내거나 구원을 쟁취하거나 구원을 획득해낼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은 것이고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 모른다고 했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누군가에서 그렇게 이끌려진 거라고 말할 수 있지 성경에도 그런 면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도 예수 합하여 죽었다는 이 부분도 우리가 스스로가 예수님과 합해진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 죽으심을 내가 지금 믿는 거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내 죄에 죽었습니다라고 인정할 때 이 믿음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고 나를 위해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개인적 차원에서 믿게 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야. 알지 못하니? 묻는 거야. 야, 네가 죽은 거 알지 못해? 네가 살아난 것을 알지 못해? 6장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의문문이야 이게. 야, 너 죽은 거 알지 못해? 너 살아있는 거 알지 못해? 라고 바울사도가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들이 그것을 헷갈려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죽은 거, 너희 산 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분과 합하여 있다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의 원형이 뭡니까? 출애굽이에요. 민족적으로 세례를 받아요. 몇 번 말씀드렸죠? 홍해가 먼저냐 율법을 준 시기가 먼저냐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가 연결되죠.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는 민족 전체가 물에서 죽었다는 얘기고 물에서 살았다는 의미예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주신 게 율법이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구원받기 전에 네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죄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신앙의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게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그분과 우리가 합하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율법주의와 복음주의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복음주의는 방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저주도 괜찮아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죽으심이 얼마나 크고 그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말할 때는 이런 경계를 넘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 어떤 행동의 죄, 삶에 많은 부족함, 그 불신앙, 불순종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들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가? 되돌려 놓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 거예요. 동전의 양면일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는데 그 죄가 구원을 돌려놓을 수 있는 것인가? 뭘 그렇게 물을 수 있죠. 예수 믿은 사람이 그런 죄를 질 수 있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죄를 질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열두 제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계시될 때 그들은 계시가 아직 안 됐었어요. 마리아 마르다가 계시되었을 때 열두 제자는 그걸 구경하고는 구경꾼이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많은 믿는 영역이 있었지만 그때 믿고 있지 않는 모습들이 많은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우상 짓는데 앞장섰어요. 그 아론이 죽지 않았어요. 등등등 성경에 의문을 품을 만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못 본 척하고서 한쪽을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성경이 워낙 큰 책이고 구원이 워낙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너 예를 들면 교회 늦게 오면 지옥 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야, 예수 믿는데 교회 늦게 올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 로마서는 성화를 6장부터는 성화를 의미해요. 성화. 5장 6장부터는 계속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죄 영향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너희가 싸워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 5장, 6장, 7장 계속 연속되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늘로 이루어져 있음을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렇죠? 세례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죠.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례받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말하는 점은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요. 근데 이 세례는 그런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베푸는 형식적인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례 모든 세례는 우리가 하는 세례는 구원의 후유에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증표를 주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드디어 죽음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죽은 너희가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행동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음을 그런 자격과 신분과 특권을 얻게 되었음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는 순종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자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신분이 되었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세례 말을 했죠. 지금은 연합이란 말 나와요. 연합.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3절의 말씀은 합하여 4절에 함께 5절에 연합 8절에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도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구원이 얼마나 큰 것임을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너 이렇게 해야 구원받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구원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어떤 행동들과 죄들이 구원을 번복하거나 구원을 원상복귀한다 할지 죄 가운데 나가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것은 방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그 자유와 권한과 그 힘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갔다 가면 율법주의가 되어지고 율법주의의 권역에 들어가고 갔다 가면 방종의 권역에 들어가요. 이런 속에 율법주의에 갔다가 고금주의에 갔다가 한평생 비행기가 미국을 갈 때 여기서 인천에서 LA를 갈 때 일직선으로 쭉 안 간대요. 딱 전파를 쏘고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살도 쏘게 되면요. 많이 보셨겠지만 핑 안 날아가 일자로. 떨면서 위아래 치면 날아가거든요. 우리의 삶이 성화라는 삶이 그런 삶 같아요. 성경 어딜 봐도 그런 흔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선지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선지서를 보면서도 선지서가 징계를 말하고 경고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선지서가 17권 선지서, 기록한 선지서, 모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서가 뭘 말하고 있냐?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말한 게 아니라 살리려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어지면 근데 그들이 계속 죄 가운데 머물고 포로가 되어지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못 알아먹을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낸다고 해도 복음에 합한 삶을 살아낸다고 하더라도 살아낸 그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이 있다 없다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시기가 달라요. 사마리아인이 와갖고 사마리아 지역을 복음한다며 와가지고 베드로 점심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야? 내가 말한 이 복음 당신 몰라? 예수님이 옳거니 사마리아인 들어와 베드로 나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늘 경계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쌤 받으려고 싸워야 되는 싸움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고 있을 부분들인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은 우리가 심판자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까딱 잘못하면은 우리 입을 통해서 받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어떤 큰 무기로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경계될 부분이죠. 자식을 보면서 교회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경계될 부분이고 내가 그 속에서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남들에게 나가는 것은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받은 구원이 그런 것이에요. 내가 이뤄놓은 것이라면 말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다가 말을 하겠지만 오히려 그를 두고서 기도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뿌리는 것이 맞을 수도 있는 것이죠. 되게 은혜해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러니까 은혜는 방종을 내포한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하고 있는 말씀처럼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불렀다. 그렇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될 것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아까 그런 말, 3절 그런 말씀했죠. 알지 못하느냐? 물어놓고 이제는 어떤 말씀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아까는 새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지금은 아예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해? 알잖아. 죄의 몸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은 이유는 죄 가운데 불순종하면서 방종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지 않고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자랑하지 않고 이방인들 향해서 뭐라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린 이제는 십자가 모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드디어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죄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 어떤 자유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를 향하여서 우리를 순종시킬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건 즐거움인 거예요. 이건 행복인 것이죠. 억지로 어떤 규칙을 막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이 순종과 이 싸움은 즐거움인 것이고 복된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주를 순종하는 이 부분들은 지옥 갈까봐가 아니라 구원이 100% 되는데 65% 받아가지고 30% 더 필요해.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아직 성취 안 됐기 때문에 싸우는 그 싸움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요. 왜냐하면 성경이 구원의 책이잖아요. 이 구원을 우리가 그 입장, 구원자 입장에 설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싸우는 싸움은 필요한 것이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대요. 아브라함도 말씀드렸잖아요. 5장인가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대요. 불신앙했다니까요. 치명적인. 근데 그의 불신앙을 번척을 안 하세요. 번척을 안 하고 통과하세요. 이렇게. 왜? 그 믿음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을 키워보셨을 겁니다. 아이들이 많은 규칙들을 집에서 이렇게 우리가 주잖아요. 이거 하지 말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되고 잘 때 양치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대은이는 항상 양치한 다음에 검사를 해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요령이 많아서 막 입에서 하면은 치약 냄새가 확 나요. 아, 닦았군. 오늘 보니까 치약 묻혀가지고 이렇게 헹구는 거 이렇게. 아니 보니까 이빨 다 썩었어. 그런 거죠 이제. 그때마다가 두들겨 패기 시작했으면 뭐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저 골목 밑통에서 큰 몽둥이 가지고 한 끝만 걸려 어금니 꽉 깨물어 막 그런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은 글쎄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악한 아버지처럼 덜 수양된 아버지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 그 하나님의 겨우 이루는 구원일까? 하나님 모든 걸 드려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분이 서로 충돌도 아니 되면서 서로가 협의해서 이루는 그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큰 것이겠어요? 우리 생각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계속 세례라는 말을 하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걸 인정합니까? 함께 살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항상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탄절 그리스도 오심을 축하하지만 주의 오심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활이 있다는 얘기는 사망이 있다는 얘기고 사망이 있다는 얘기는 부활이 있다는 얘기예요. 역시나 우리에게도 우리가 구원이 있다는 얘기는 전에 죽었다는 얘기고 전에 죽었던 사람들 향해서는 당신의 구원이 있음을 왜 구원일 때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수다 어떤 사람들은 45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25세 받았는데 25세 시점에서 구원을 의미할 수 우원을 갖다부터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왜? 부름받은 시점이 다르다고 말을 한다라면 지금 당장 죽은 자처럼 살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에게 은혜였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어느 쪽에 역점을 줘서 말하는 것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있으면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성경을 볼 때마다 보이는 부분들은 그냥 겨우겨우 골라내는 게 아니라 막 철철철 넘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점에서 더더욱 겸손해야 되고 더더욱 순종해 나가야 되고 더더욱 우리가 좀 서야 되는 그런 이유들은 이런 구원의 사실 때문인 것이죠. 구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계속 나아가질 것이고 부활에 동참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3절 말씀에 알지 못하냐? 라고 묻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9절 말씀에 못할 줄을 알미로다. 너 알고 있잖아 원래. 알고 있잖아.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아는 것을 전제해요. 저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싸움을 말리는 게 아니라 너 이런 거 알지 못해? 너 알잖아. 너 의롭게 여김 받은 거 몰라? 너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함께 죽은 거 몰라? 너희들이 저들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말씀드린 로마서는 모든 서신서가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그 정황과 맥락에서 읽혀지는 게 무슨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것을 훅 꺼내가지고 지금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그렇게 하기 전에 이 말씀이 그 상황에서 어떤 각도, 어떤 왜 그랬잖아요. 결이 달라. 이런 말 아세요? 결. 같은 말 하는데 결이 다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로마 교회 내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무수히 많은 싸움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보내는 편지예요, 이게. 야, 너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마. 너는 의를 향하여서 구원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야 될 자들이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주신 특권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다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가 복잡한 책임을 감안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다 표현을 못하더라도 그 표현을 양쪽을 다 할 수 없잖아요. 난 진보고 우익이야. 난 좌익이면서 우익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중도라고 말하는데 중도라고 말한 모든 사람들 다 치우쳤어요. 어떤 말. 좌익 중도, 우익 중도 그렇거든요. 중도 중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말할 때도 어떤 각도로 보는 것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요. 침례교인들은 침례교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장로교는 장로교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독립교단은 독립교단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당세복은 당세복 각도에서 보게 돼 있어요, 성경을요. 성경은 그 모든 걸 통해서 보는 것도 가능하지만 원래 말하고 있는 그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 의미. 그게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0절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말이 또 묵직한 얘기를 툭 던져놓고 한 문장의 단락이 끝나면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있는 자로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로마서에 처음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많은 해석을 주고 많은 애매모함을 주기도 해요. 여겨?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구원받은 자라 여겨? 그런 의미는 이런 것도 물론 수학적인 표현이에요. 말씀드렸죠? 수학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어느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쉬운 표현, 이쁜 표현, 멋있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라는 얘기도 사실은 우리가 깨달은 것은 60인 거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100을 다 이뤄놓으셨다라고 말을 이해를 해도 큰 문제는 없죠.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죄가 더 이상 너를 이끄고 못 다니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할 수 없어. 왜? 너희가 지금 싸우는 상태에 있고 부족한 게 맞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에 이르는 그 구원이 내가 100% 이해 못하고 오는 것이 맞지만 그 구원은 큰 것이고 그 구원에 의해서 너희가 이끌려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은 성경에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해 죽었으니 의를 위해서 이제는 살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가능해졌어요. 이제 그리스도께 죽었으면 이제는 그 순간부터 순종함이 가능해졌고 하나님을 드디어 인식할 수 있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인식할 수가 없었죠. 또 죄에 대해서는 무관함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죄의 영향 아래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지 죄가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죄 자체, 사단 자체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영향 안에 살아가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야. 누구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게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의 죄에 어떤 죄를 관장하는 사단은 지금도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그 가운데 빠지도록 역할을 하고 속이는 역할이 그놈의 역할이에요. 개인적인 삶 속에서 사단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 귀신 사단 마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래요. 죄보다 구원이 가득하고 사망보다 은혜가 가득한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으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그냥 무조건 뭐든지 사단 뭐든지 감기 걸려도 사단 못 감기 걸려도 사단 뭐 눈도락도 사단 무좀도 사단 다 사단이면요 사단도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살찐 것도 사단, 본인이 많이 먹는데. 그럼 막 게으른 것도 사단. 아니, 본인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무조건 사단 맞이라고 말하는 것은 큰 또 다른 방종이죠, 사실은요. 또 다른 전가고. 당신이 준 저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로마서 지금 6장에서 지금 보면 11절까지 뭘 말하고 있냐면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너희는 지금 드디어 하나님께 순종함이 가능해졌으니 이 순종함을 향해서 너희가 살란 얘기예요. 죄 가운데 더 이상 매여 있지 말고 율법을 자랑하지 말고 그 의에 대해서 모든 생명 새 생명 주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고자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로마 교회는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복음을 잊어버렸어요. 복음을 잊어버리고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어요. 고지전이라고 영화를 신학교에서 잠깐 강의 들을 때 짧은 5분짜리 영상을 보고 지난번에 들어갔어요.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때 물어봐요. 싸움에 지는 이유가 싸움의 이유를 몰라서다 그래요. 싸움의 이유가 뭐야? 라고 물었어요. 하는 말이 오래돼서 잊어버렸지. 그런 말하고 죽거든 주인공이요. 그러니까 오래되면 다 잊어버려요. 로마 교회도 이미 오래된 교회였어요. 바울보다 더 믿는 연수가 길었던 교회라고 봐도 돼요. 근데 그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뭐가 막 꼬이기 시작하고 뭐가 뒤집어지고 뭐가 희석되어 있고 뭐가 희미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경계됩니다. 당대 세계복음을 특별히 하면서 이것이 계속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발견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구원이 구원에서 고민을 늘 해야 되지만 이 고민을 열어놓으신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계속 발견을 해나가야 돼요.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그 순종할 수 있는 그 특권과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늘 이끄실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삶의 어려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었고 그것이 완료가 되었고 그래서 너희가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 얘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매여 있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너는 세례받은 자이고 합해진 자고 함께 죽은 자고 연합하여서 연합된 자였고 그렇게 여겨라 라는 말씀을 짧은 내용 속에서 한평생 말을 해도 못할 말들을 6장이 짧은 절에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율법, 복음, 해방, 그리스도, 죄, 은혜, 범죄, 순종, 로마서에 가장 많은 단어들입니다. 성경에서 어느 책보다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고 우리 각각 개인에 대해서 구원의 깊은 고민 가운데 싸우면서 인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더 그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더 기쁘게 순종해내며 우리 그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누림 또한 우리의 삶 한쪽에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지 않으면 구원은 불안한 것이 되어져요. 자유로 놓으신 그 구원을 벌벌벌 떨면서 상처에 이루어 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싸움이 없이 계속 더 깊은 수렁 가운데 한편 산다라면 구원을 통한 그 행복과 복음을 주신 은혜를 통한 그 행복은 한 번도 맞기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말씀이 충돌될지 모르겠지만 누리자라는 표현도 로마서에 툭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받아야 되는가? 우리 입장에서 필터링해서 받아야 되는가? 원래 말했던 그 자체를 잡아야 되는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이 깊어지고 더 깊은 믿음과 달려나가는 귀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더 깊은 믿음 가운데 뛰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구원받은 자로 또 죄 가운데 늘 달려나가지만 의로운 자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큰 충만함과 그 영광스러움이 영광스러움 앞에 늘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구원의 그 크심과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그런 싸움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종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인담을 대해 주시옵시고 이런 싸움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내며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발견해 나가며 또 한평생 살아갈 때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 통역사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인도받으며 오늘도 거룩함에 동참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15개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